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8장 1절부터 3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과 몫의 음식으로 주라.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재와 속죄제와 속건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내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내 자녀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의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의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 지 한 달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계를 따라 은 다섯 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 게랄이라.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분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고기는 내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 같이 내게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연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의 십일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죄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십일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십일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십일조의 십일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십일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같이 되리니
너희와 너희 권속이 어디서든지 그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문제 제기에 하나님은 삼중 심판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지진이 일어나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재물을 삼켜버렸고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이들이 불에 탔습니다. 역병이 시작되어 아론이 죽은 자와 산 자들 사이에서 속죄하기까지 백성이 죽어나갔습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불과 지진과 역병으로 이어지는 삼중 심판을 통해 이것이 우연이 아니며 하나님으로부터 온 완벽한 심판임을 알려주셨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일을 직접 할 수 있느냐라는 물음에 답하고 같은 일로 더 이상 이스라엘에 불협화음이 나는 것을 막기 위해 하나님은 민수기 17장을 통해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의 지휘관들의 지팡이를 가져와 그들의 이름을 쓰게 하고 열두 지파의 수에 들지 않는 레위 지파에게는 아론의 지팡이를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지팡이 13개를 둔 다음 아론의 지팡이에 싹을 나게 하심으로써 더 이상 이 문제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 문제를 제기할 수도 없고 원망할 수도 없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혈통만 제사장을 맡을 수 있다는 것이 오늘날의 감수성으로는 정의롭지 못하다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기회의 평등이라는 측면에서 아예 혈통이 다른 경우에는 제사장 역할은 꿈도 꿀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과 이들이 헤쳐나가야 하는 앞날의 형편,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는가에 대해 알고자 하는 전향적인 태도로 본문에 접근해야 합니다.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40년의 기간은 400년간 노예로 살아가며 어쩔 수 없이 체득할 수밖에 없었던 힘의 논리에 대한 세계관을 변화시켜 나가는 기간이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그들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경험하는 기간이었습니다. 파라오 1인이 정점이 되는 피라미드를 형성하는 애굽과는 달리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모두가 평등한 위치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을 훈련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주변에 힘께나 쓴다는 나라들이 그 힘을 결집시켜 아무리 작은 도시 국가라고 하더라도 왕이 다스리는 나라들을 만들어 나갈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이심을 받아들이고 왕이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적절한 구분과 질서를 바탕으로 나라의 기틀을 다지는 기간이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허상을 동경하던 인생이 실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도록 훈련받는 기간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영을 만드시고 아론을 비롯한 제사장들을 일으키시고 레위인을 가문별로 구분하여 여러 일들을 맡기신 것은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으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일이며 각자에게는 가장 적합한 일을 주신 것이라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꿈꾸며 살지 않았습니다. 한때 자신의 힘으로 동족을 구원하려던 허상과 같은 젊은 날을 보내기는 했으나 40년의 광야 생활 끝에 힘없는 필부가 되어버린 나머지 하나님의 즉각적인 부르심 앞에서도 끝까지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며 극구 사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론도 제사장을 꿈꿨던 사람이 아닙니다. 원래부터 지파나 민족 가운데서 지도력을 갖고 있었던 이들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랬던 그들이 자신의 일들을 임의대로 나눠 맡은 것이 아니고 힘의 많고 적음에 따라 사사롭게 자신을 이롭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음을 이스라엘 모두가 헤아려야 했습니다. 그들의 자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것임을 인정하고 자기 자신도 하나님께서 주신 일에 매진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백성의 유일한 선택지였고 그들이 추구해 나가야 할 실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셔야 하나 싶을 정도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살고 있었으면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아침마다 만나가 내리고 있었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늘 진영과 함께 했습니다. 광야를 떠돌고는 있었지만 늘 마실 물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8장 4절에서 모세가 회고하듯이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는 은혜를 경험하는 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현존을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끼고 날마다 먹고 마시면서도 그들은 너무도 쉽게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를 뛰어넘었습니다. 이는 반대로 말하자면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누어 주신 본연의 일을 너무도 소홀히 여긴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에게 고라 일당의 심판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주권적으로 아론을 선택하셨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심으로써 이스라엘의 원망을 그치게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 가운데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미 하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반복하시며 알려주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자기 백성을 바르게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을 확인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완벽하게 작동하도록 프로그래밍한 다음에 세상을 떠나 관조하고 계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인생에 공과 과를 두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부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공동체가 깨어질 위험에 처하자 즉각 개입하셔서 응답하시고 누가 잘못된 것인가를 가려주실 뿐만 아니라 바른 길을 재차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반응이 얼마나 즉각적이냐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겠지만 하나님은 그 목적하시는 뜻대로 모두를 바로잡아 가시며 이를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십니다. 오늘 살펴볼 민수기 18장은 두려워 떨며 하나님 앞에 누가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느냐는 민수기 17장 12절 13절의 이스라엘 백성의 물음에 대한 하나님의 답입니다. 하나님은 민수기 18장 1절부터 7절을 통해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8절부터 20절을 통해 제사장들에게 주신 선물에 대해 말씀하시며 21절부터 32절을 통해 레위인의 보수와 십일조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평소와 달리 모세를 건너뛰고 아론에게 바로 말씀하십니다. 이는 아론이 담당해야 할 제사장으로서의 직무에 대해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대제사장 아론에게 너와 너의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 곧 레위 지파는 성소에 대한 죄를 담당하고 너와 너의 아들들은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하라고 하십니다. 여기 죄로 번역된 히브리어 아오는 범죄, 죄책, 허물, 불법 등 죄와 관련된 다양한 용례에 사용됩니다. 그러나 본문의 문맥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성소라고 단정했을 때의 죄는 일반적인 범죄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규례를 지키지 못했을 경우를 말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제물은 언제나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것이어야 했는데 그 제물이 온전하지 못했다거나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야 할 성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함부로 나아가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를 따르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함께 진다는 의미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은 하나님의 성소가 거룩하게 유지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는 일이 계속되도록 감독하고 돌보고 백성을 안내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해주심으로써 그들에게는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다가왔을 것이고 그 외 일반 백성에게는 감상적 시기심에 빠져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전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일깨우는 장치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귀한 소임을 맡기시지만 그 소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직접 물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성막을 흠없이 거룩하게 보존하며 그들의 일을 질서 속에서 책임감 있게 감당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성막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이 자기 스스로에게 있음을 깨달았다면 그들로서는 작은 행동과 몸짓도 허투루 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부합하는지 검토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매일 반복해야 하는 일에 소홀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두렵고 떨림으로 제사장직을 수행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여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다시 임할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하나님은 아론에게 레위 지파를 데려다가 함께 있으면서 돕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론과 레위 지파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론 개인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아론은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레위인들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선포하고 레위인들을 증거의 장막 앞으로 데리고 와서 제사장들을 돕는 직무를 감당하도록 인도해야 했습니다. 이는 이전에 고라 무리를 의식한 교훈으로 제사장과 레위인 사이의 직무의 구분이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다시 한번 환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레위인들은 장막에서 제사장을 도울 뿐 제사장이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서 감당하는 일에는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3절에 나오는 레위인이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는 성소가 이동할 때 레위인이 감당해야 하는 일과 성소를 보호하는 일,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 돕는 일 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분을 잘 헤아려 제대로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다시 사지 않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레위인들은 자기들에게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맡기지 않으셨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할 필요가 없었고 일반 백성들로서도 자신들에게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은 역할을 맡기지 않으셨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았고 그저 하는 일에 비해 지나친 영광을 취하는 것처럼 보였던 제사장 직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무거운 책임을 지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론을 통해 확인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제사장에게 맡겨진 일들을 소홀히 여겨 레위인이 하도록 내버려 둔다든지 직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다시 임할 것입니다. 따라서 평안함 가운데 일상의 평정을 유지하려면 제사장들은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철저히 수행해야 했습니다. 스스로가 해야 할 일을 정확하게 알고 수행해야 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싶은 일반 백성은 민수기 6장에 기록된 대로 일정 기간 동안 나시린 서원을 통해 제사장보다도 훨씬 더 엄격한 규례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의 중요성을 깨닫고 소홀히 여기지 않으며 그 일의 경계를 잘 지키라는 말입니다. 제사장이 레위인과의 사이에 구분을 명확히 한다고 해서 레위인이 감당하는 일이 하찮은 일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6절과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네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선물로 주셨고 직분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레위인을 선물로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레위인 입장으로는 제사장을 돕는 도구로서 제사장들에게 선물로 주어진 존재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깊은 섭리로 다른 일반 백성들보다 더 가까이에서 제사장을 도와 직접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함께할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직분이 특별한 선물임을 깨달아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신실한 삶으로 보답해야 하는 미래가 그들 앞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뜻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직분을 잘 수행하게 되면 결국 이스라엘이 복을 받게 되므로 모두에게 선물을 주신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가 자신이 속한 동서남북 네 방향에서 진영을 굳건히 할 때 그 가운데 있는 회막이 보호받는 것입니다. 성소의 네 방향에 머물며 하나님의 섬기는 일을 도왔던 레위 지파와 가장 핵심 그 중심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아론 계열 제사장들이 자기의 일들을 스스로 신실하게 감당해 나갈 때 결국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아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자리와 사명을 선물로 여기고 최선을 다할 때 그 복은 공동체 모두에게 돌아갑니다. 왜 나에게 저 자리가 허락되지 않았느냐고 하나님께 항변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리와 역할을 알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작은 일, 하찮아 보이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맡겨주신 일이라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렇듯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듯이 상대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믿음이 공동체와 교회, 우리가 속한 집단 안에 공유될 때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선한 방향으로 모두가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공동체 내에 흐르게 할 수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하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일상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삶의 태도를 갖추어 나가야 합니다. 나에게 주시지 않은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선하시다는 믿음 위에 하나님을 목적 삼고 하루하루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교우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8절부터 20절까지 제사장들에게 영원히 주신 몫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네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네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하나님은 하나님께 바쳐진 모든 재물을 제사장이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아론을 택하여 기름 부어 주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제사장의 아들들에게 영원한 몫으로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레위인들은 열두 지파의 십일조를 보수로 받았지만 제사장들은 보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먹고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가장 직접적으로 감당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본문 20절에도 나오듯이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던 제사장으로서는 가정을 건사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땅이 있어야 농사를 짓든 목축을 하든 무엇이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애시당초에 제사장들에게 땅 한 뼘도 나누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소유가 무일푼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이 땅에서 소유를 불릴, 재산을 불릴 기회를 전혀 갖지 못했던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은 스스로 제사장들의 영원한 분깃과 기업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로 감사하며 먹고 살도록 해주셨습니다. 본문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왕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은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셔서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한 특권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무거운 책임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절박감으로 살되 이스라엘의 일반 백성의 삶을 동경하지 않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먹일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의 기업이고 유산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그 어떤 땅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이 크시기 때문이며 절대 변하지 않으시는 그 신실함을 믿기 때문입니다. 19절 마지막에 보면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능력 많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부모는 능력이 부족하여 해주고 싶어도 해주지 못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뱃속의 아이를 내 임의대로 키울 수 없습니다. 아이의 아픔을 대신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전능한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자녀의 분깃과 기업이 되어주셔서 필요한 것을 날마다 공급하시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로 얼룩진 세상, 눈물 골짜기와 같은 세상 가운데서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분깃과 기업이 되어주심에도 온갖 악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질병과 재난으로 신음하기도 하고 피할 수 없는 환난에 정신이 혼미해질 때도 있습니다. 아픔과 슬픔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분깃과 기업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어떠한 악에서부터 건지시고 우리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분깃과 기업으로 여기고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분깃과 기업이 되신다는 이 말씀은 이후에 믿음의 사람의 삶의 고백들이 됩니다. 시편 16편 5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시편 73편 26절.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예레미야애가 3장 24절.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나라가 멸망했을 때와 같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기업이 되신다는 것을 예레미야가 고백했듯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의 기업이 되어주셨듯이 오늘 우리의 기업도 되어주시며 사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다고 합니다. 필요한 것들을 때에 맞게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먹을 것과 마실 것, 입을 것으로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기 육신을 의탁할 대상이 없는 이방인들이나 하는 걱정이라는 말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입으로 고백하면서도 실제로 이 고백대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당장에라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주시지 않는 것들로 늘 가슴 졸이며 달라고 기도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고 또 주실 것들을 기대하며 일상의 감사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모든 교우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있었고 제사장 가족이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있었는가 하면 제사장 가족이라도 정결하지 못한 사람은 먹을 수 없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먼저 9절과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네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재와 속죄제와 속건 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 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내게 성물인 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희생 제물 중 완전히 불살라 바쳐지는 번제물은 사실 음식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외에 불사르지 않는 소제물과 속죄 제물, 속건 제물을 제사장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제물들은 지극히 거룩하여 오직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의 아들들도 결국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장들만 먹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내 자녀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다음으로 제사장 몫으로 규정된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고 밝힙니다. 이 부분의 번역을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제물로 번역된 히브리어 테르마트는 제사의 방법으로서의 거제, 그 거제로 바쳐진 제물로 번역되기보다는 여기서는 단순한 제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NASB 성경은 이 부분을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로 드린 제물, 심지어 모든 요제물조차도 너의 것이다 라고 번역합니다. 단순히 거제물과 요제물을 주었다는 것에서 넘어서 자원하여 가져온 모든 재물을 제사장들에게 다 주셨는데 심지어 성소 안에서 드리는 요재물까지도 모두 주셨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이 재물들은 제사장의 가족 중 정결한 사람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제사장 가문에 소속된 노예들이 먹을 수 있었고 노예들의 자녀들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과부가 되어 가문으로 돌아온 제사장의 딸이나 아직 시집가지 않은 딸들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아예 먹을 수 없는 사람으로는 그 가문에 소속되지 않은 뜨내기 혹은 손님, 품꾼 같은 사람들은 먹을 수 없었습니다. 손님이 왔는데 집안에 일이 있어 품꾼을 샀는데 집에 먹을 것들이 있다라고 해서 이 거룩한 재물들을 함부로 나눠줄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주신 것, 곧 선물이라고 표현되고 있다고 해서 제사장들이 임의대로 처분하고 먹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사용 방법도 모두 주신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골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내가 수고해서 본 모든 소유를 내 마음대로 처분해도 된다 이런 생각들은 버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므로 그 쓰는 것도 소비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합니다. 내게 주셨다고 해서 사사로운 나의 만족을 위해 아무렇게나 허비해서는 곤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상식에 맞게 그리스도인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주신 것들을 먹고 마시는 데 써야 합니다. 내 것이라고 도박에 탕진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가를 위해 일정 부분을 사용할 수는 있겠으나 정도가 지나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해야 합니다. 우리가 향유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외에도 땅에서 처음 얻은 수확물들도 제사장들에게 주셨습니다. 12절,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제일 좋은 기름, 지금으로 말하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기름 같은 것들입니다. 제일 좋은 포도주, 곡식도 주셨다고 합니다. 처음 익어서 가져온 열매와 그 열매로 얻은 여러 수확물들이 모두 제사장의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처음 태어난 모든 생명도 모두 제사장에게 주셨습니다. 처음 태어난 짐승 중에서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소나 양이나 염소는 대속하지 않고 제물로 드렸습니다. 피는 제단에 뿌리고 기름은 태우고 고기는 제사장이 먹도록 했습니다. 또 사람은 태어난 지 한 달 이후에 은 다섯 세겔로 대속하도록 했습니다. 처음 난 것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레위인이 열두 지파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철저히 하나님의 것으로 돌렸는지 민수기 3장에서 살펴본 바 있습니다. 당시 인구 조사에서 이스라엘의 장자의 수가 레위인의 수보다 273명이 더 많았기 때문에 속전으로 한 사람 앞에 다섯 세겔씩 총 1365세겔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처럼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땅 한 뼘 받지 못한 대신 하나님을 분깃과 기업으로 삼아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시 시대 상황을 염두에 둔다고 해도 보편적이지 않습니다. 출애굽 당시 애굽의 제사장들이 많은 토지를 소유했었고 언제든 어디든 제사장 계급은 거의 예외 없이 가진 것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땅 한 뼘 가지지 못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1차적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받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책무를 가지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분깃과 기업으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믿음으로 자족하며 주님의 길을 바르게 따라 걸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더 많은 것을 움켜쥐기 위해 애쓰는 병들고 허약한 정신이 아니라 하늘의 뿌리를 내리고 어떤 세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현실을 도외시한 채 대책 없는 낙관주의자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공명하며 현실 너머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바라보고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초청에 바르게 응답하시는 모든 교우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 21절부터 24절은 레위인이 하나님께 받은 몫에 대해 설명합니다. 제사장들을 도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켰던 레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십일조를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21절과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십일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죄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주신다는 모든 것은 선물인데 반해 레위인들이 받는 것은 급여의 성격이었습니다. 31절에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레위인에게 이 일을 주신 이후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회막에 임의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한 다음 회막에서 하는 일을 레위인들이 전담하게 하셨고 이에 대한 보수로 이스라엘의 십일조를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여기에서 자기들의 죄는 스스로 짓는 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1절에 나타난 대로 성소에 대한 죄입니다. 일반 백성이 성소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범위를 임의로 넘어서지 못하도록 지키는 역할이 레위인들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3절에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이 부분에서 지키다의 히브리어 동사는 샤마르입니다. 이 단어의 용례가 다양한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맡아 돌보게 하셨다 할 때도 샤마르가 쓰였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으시고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불칼을 두셔서 지키게 하셨을 때도 샤마르가 쓰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야 하는 맥락에서도 샤마르가 쓰였습니다. 곧 샤마르 지키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보전하고 실현하며 깨지지 않도록 수행하는 모든 일을 지칭할 때 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렌즈로 본문을 다시 보면 레위인은 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도구로서 성소를 지켜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열두 지파로부터 십일조를 분깃으로 받으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바르게 예배하도록 성소를 지키고 제사장을 돕는 일들이 의미 없지 않을 것입니다. 부르심이 일반 열두 지파와 다르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할 일들이 아닙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있듯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러하다면 그 부르심에 맞게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25절부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상이 아론에서 모세로 변경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레위인이 보수로 받은 십일조에서 다시 10분의 1을 떼어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도록 안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인들이 드린 십일조는 제사장의 것이 됩니다. 28절과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십일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레위인들은 자신들이 받은 십일조 중에서 가장 좋은 것 아름다운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당연합니다. 제사장의 몫으로 되기 이전에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곧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편취한 것이 되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십일조를 더럽히는 꼴이 되고 맙니다. 32절입니다.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 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민수기를 시작하며 인구조사를 했을 때 레위인들의 수는 2만 2천 명이었고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수는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 결과도 비슷한 것을 본다면 레위인 2만 2천 명이 60만 명의 11조로 먹고 살아야 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11조를 신실하게 했다는 가정하에 레위인들이 풍요롭지는 않아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지 않았을까 예상해 봅니다. 레위인 한 가정을 이스라엘 12지파 27가정 이상이 책임지는 것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은 11조를 내는데 불성실했던 것 같습니다. 말라기 3장 8절에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거니와 사사기를 보면 먹고 살기 위해 여호와 신앙을 유지하는 역할을 맡았던 레위인들이 있어야 할 곳을 이탈하여 본분을 잊고 한 가문의 제사장이 된다든지 하는 블랙 코미디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11조는 의무감에서 내어야 하는 헌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헌금이 11조입니다. 모세로부터 율법이 주어지기 전부터 11조가 성경 가운데 언급되는 이유입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4장에서 롯을 구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전리품의 10분의 1을 드린 바 있습니다. 야곱도 창세기 28장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11조를 드리겠다고 서원한 것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되겠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의 11조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과 함께 올해도 나를 지켜주셨고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라는 감사의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며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섬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했기에 하나님은 레위인들에게 열두 지파의 11조를 주시기는 했지만 11조의 기본 정신은 이런 것입니다. 신약시대로 넘어오면서 성경에 11조가 명시되지 않는다고 해서 11조 헌금이 사라졌다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구약의 가르침을 시대적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가르친다고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11조를 하면 이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가르치는 기복적 가르침은 분명 문제가 있지만 그 정신까지 사라졌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오늘날에도 자신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한다면 응당 헌금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스스로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그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한다면 딱 잘라서 10분의 1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헌금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고백이 있는 사람에게는 꼭 10분의 1이어야 하느냐 아니냐의 논쟁이 불필요합니다. 기꺼이 그 이상도 내놓을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도 돈 지갑이 회심하기까지는 진정한 회심을 경험했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과연 나는 어디쯤 와 있습니까? 구약적 배경에서 11조가 하나님을 섬기는 시스템의 근간을 지탱하는 통로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살펴볼 때 우리의 11조가 오늘날의 교회가 유지되는 통로로 사용된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강조하지 않을 뿐입니다. 움켜진 것에 10분의 1을 기꺼이 떼어내올 수 있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을 기쁘게 드릴 수 있는 저와 교우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드림으로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는 기쁨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분깃과 기업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들에 앞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은혜로만 살아간다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넘쳐나는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또한 늘 드릴 것 있는 인생, 감사하는 인생이 되어 주신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인생 되시기 원합니다. 진정 우리의 것들을 내어드리고 맡겨주신 일들을 사명으로 여길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손발을 통해 확장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한 이스라엘을 위해 다시 한번 같은 말씀을 주시며 아버지의 뜻을 밝히 나타내 보이시는 은혜를 말씀 속에서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역할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이것이 힘의 논리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며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것들이 왕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겠다고 다짐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다시 되돌려 드리는 것을 아깝게 여기지 않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감사히 여기고 하나님을 목적 삼고 분깃과 기업으로 여기며 주님께서 먼저 걸으신 믿음의 길을 뒤돌아가도록 필요한 은총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설 연휴입니다. 여러 계획으로 오가는 교우님들을 지켜주시고 정부의 방역 행정을 따르느라 집에 머무는 교우님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며 이후에 회복시키실 우리의 날들을 기대하며 오늘도 은혜 속에 보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